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지난 23일이 초서였죠. 초서가 지나자마자 하루 만에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씨를 두고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단 1픽셀의 그라데이션도 없이 계절이 바뀐다. 컴퓨터 그래픽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금방 알아차리시겠습니다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점 하나하나 그것이 픽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바뀌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까지는 에어컨을 켜다가 오늘은 히터를 켜야 할 정도로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인사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더위에 힘드시지요, 힘내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더 행복하게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부분 퍼스널 컴퓨터, PC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보면 대개 사용자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개의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늘어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휴지통 아이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작화면에는 몇 개가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많이 쓰는 바로가기 아이콘들은 별도로 만든 폴더에 종류별로 차곡차곡 들어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사에 우리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제가 늘 쓰는 프로그램이 50개 내지 60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아무데나 늘어놓아 두다가는 쓸 때마다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겠죠. 비효율적입니다.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책이나 물건을 비치해놓고 쓸 때도 그렇습니다.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놓고 쓰면 필요할 때 적절한 것들을 꺼내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헷갈려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거 어디다가 뒀더라? 이거 어디 갔지? 하면서 찾아다니게 되죠.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노인이 한 분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요,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발 디딜 틈새가 없습니다. 마당에서부터 뭔가 물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요.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도 그렇고 부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식들이 집에 와도 자기가 이렇게 벌려놓은 것들을 그런 물건들을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제대로 둔다고 두는 것일 텐데 남이 와서 건들면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일 테니까요. 뭐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세상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 남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배치해 두는 것에서도 정리와 정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쓰는데도 정리, 정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죠. 심란하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이 늘 불안하게 되죠. 그 여파로 세상 만사가 뒤죽박죽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죠. 수많은 나날들을 일곱으로 잘라서 한 주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열두 지파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미 모세 시절부터 백성들을 10명씩, 50명씩,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피라미드 통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려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구를 어떻게 정리, 정돈해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정리, 정돈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상식을 깨는 분인 것 같고 율법을 깨는 분인 것 같고 전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우 엄격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스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말고 철저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성경 신약성경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이 났을 때 그때는 불부터 끄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불이 왜 났느냐, 누가 불을 냈느냐, 뭐가 원인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오는 것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불부터 끄라는 말입니다. 불이 났으면 불부터 끄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지 불은 활활 타게 내버려 두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그게 되겠느냐? 그런 거죠. 형제자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웃 사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끄지 않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만 숨을 안 쉬면 몇 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것을 숨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대신 내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산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산화탄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뿐만 아니라 탄산 음료가 몸에 해롭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로운 거 아예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요, 이산화탄소가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역할도 뭐 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CO2가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액의 pH, 수소이온 지수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면 수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가 베개 내지를 못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책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 혼자 떨어져 남아서 거기서 생존해서 다시 성공적으로 귀환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화성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산소가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산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산소를 다 가져도 CO2가 이산화탄소가 1% 이상이면 나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2%가 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해진다. 5%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있기가 힘들다. 8%가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하는 말이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CO2를 얼마나 제거하고 조절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산소만 충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제거할 건 제거하고 남겨둘 건 남겨두고 해야 우리 몸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산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 농도가 1%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치면은요, 이산화탄소는 바로 분노입니다. 화내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멍청이가 되는 거니까요.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알 겁니다. 이 책의 작가인 몽고메리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소설에서가 아니라. 어느 날 한 교인이 몽고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언제나 밝고 행복해 보여서 사모님을 만나면 언제나 기운이 넘칩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밝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날 몽고메리는 집에 와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여성 중에 대체 몇 명이나 해골이 득실거리는 서랍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 중에, 밝게 보이는 여자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해골이 득실거리는 서랍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남에게 내보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일까? 남이 보기에는 참 밝게 보일지 몰라도, 명랑하게 보일지 몰라도, 행복하게 보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아픔은 다 있는 법이죠. 몽고메리는 그 아픔을, 그 분노를, 그 스트레스를 모아두는 서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해골이 득실거리는 서랍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원래 프랑스 소설에서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그 서랍의 크기가 자기 삶 전체의 1%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조절을 잘 했던 거죠. 우리가 온 집안이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는 것,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물들을 다 한 군데다 모아둡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스트레스 이거를 한 곳에다가 모아둘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데나 굴러다니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1% 미만으로 만들어서 한쪽에다가 잘 모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휴지통 비우듯이 한꺼번에 툭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늘 훈련을 하는 것 바로 그것도 큰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식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나 분노를 분리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 분노를 털어버릴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늘 밝고 명랑하고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